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내가 해야 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 경외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그 바치는 이 제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순종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에 대한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당면한 그 시험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험을 우리가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혹의 시험,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험의 출처에 따라서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는 유혹의 시험이냐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temptation, 유혹과 test라고 이렇게 양분화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tested, test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temptation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의 시험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물론 그런 어떤 시험하는 대상이 다르겠지만 또한 가지, 이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쓰러뜨리게,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받아서 결국 죄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반면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거듭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으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볼때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진정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시험을 어떻게 순종으로 이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을 우리가 먼저 시험을 극복하는데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데 그 순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시험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1절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를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이 시험을 이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그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이런 시험을 여러분 순종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이 번제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 제사, 여러분 이 번제 제사는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각을 뜨고 죽이고 각을 뜨고 그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체로 드리는 제물 번제 제사는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먹지 못합니다. 그 아무 누구도 이 번제를 번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번제 제물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 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100%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라는 거. 여러분 이런 희생 제사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정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이런 희생제사를 과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서 아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릴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계명을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주신다면 그 명령에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적용하는 말씀으로 약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황이나 환경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상황, 어려운 상황,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환경,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게 하시나. 그곳에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해 갈등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인관계하는 사람들 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들 도대체가 이게 뭔가? 왜 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 하필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런 대인관계를 해서 이런 공동체를 섬기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나?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이게 뭐야?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환경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환경도 허락하신 것도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 자기 아들 내가 내 지시하는 산으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만의 그런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쫓고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그들이 당면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고 안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뜻이요 명령이고, 그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광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호박이 없어서 불평하고, 수박이 없어서 불평하고, 파가 없어서 불평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자기가 먹던 고기가 없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순종할 수 없고 그곳에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어떤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서, 환경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했던 고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먹고 싶어 했던 그런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충족되어진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처해져 있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또 다른 것이 없다고 투정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 사람도 내가 내 자의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과 그의 뜻을 인정하며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그러한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은요, Our response to the word of God must be done immediately.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your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must be done immediately.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항상 즉각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세요. Early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그 다음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보고 나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의논하고 상의했다면 그가 과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분명히 그는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순종이라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구체적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순종한대요. 그렇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순종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구체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삶이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순종을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찾으며 반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사원을 뒤로 물립니다. 왜냐하면 사원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원이 옆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방해를 하죠. 말리죠.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사원을 여기에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결심을 하는 거죠.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종만큼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면 되고 말면 말다 말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모든 그런 장애물 순종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준비해서 결행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결단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치우고 필요한 것도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와 이런 결단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경외하는 데 있어서 순종은 그 경외라는 것이 먼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액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그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했을 때 이제 9절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신지라. 여기 지시한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단어들이 열거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여러분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았다. 동사들이 나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단을 쌓았다. 벌려놓았다. 이삭을 결박했다. 단 나무 위에 놓였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동사들을 보면요. 하나의 머뭇머뭇거림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마치 물이 하나로 흐르는 것과 같이 물의 그런 한 흐름과 같이 결연한 그의 의지와 자세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기 어디 주춤하고 머뭇거리는 게 있습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이 자세만 봐도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다가 나중에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할 때까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 제지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단어에 열거된 이 아브라함의 지금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류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와 결단의 자세를 여기서 이 단어들이 열거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즉시로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번제를 위해서 번제를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 열거합니다. 이 번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열거해주는 이 결단과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아들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잡는 것 같은 믿음으로 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의 헌신과 그의 순종의 모습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단순히 그냥 시험을 받았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는 이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약속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잘 아시죠? 후사를 준다 해도 안 들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정말 그가 어떻게 보면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종종 자기 뜻대로 방황하면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곳까지 갔었고 또한 아들 후사를 준다고 해도 이스마엘을 자기 뜻대로 하가를 취해서 자기 뜻대로 하가를 자기가 얻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시킵니다.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쯤에 주셨을까요? 한 75세 정도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을 때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을 저기 가나안 땅 지역에 도착했을 때가 나이가 75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서 아니면 80세쯤에서 좀 능력이 있었을 때 좀 힘이 있었을 때 자기 살아 안 해도 단산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능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줄 수도 있었는데 막바지에 가서 100세가 다 돼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마지막 코너까지 그를 인도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강의를 쭉쭉 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 이해가 되세요?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모든 소망에 반대하여. 바랄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바랄 수 없다는 말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소망에 다 반대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는, 완전히 소망과는, 소망과 관계없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변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요. 마지막 아들 이삭을 받기 전에 그는 바라볼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100세라는 나이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생의 코너의 마지막 정점에 그를 몰아가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로마서 4장 19절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아브라함은 옛날 같으면 믿음이 약해졌어야 돼요. 제가 이 반복해서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좀 지겹지만 제가 매번 창세기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여러분과 더불어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00세가 되었고 살아야 해도 단산이 되었다 그러죠, 성경은.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옛날 같은 벌써 다 믿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결국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오히려 경고해졌다고 합니다. 믿음에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알았다는 거, 확신했다는 거,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쩔 때 보면 한심해요. 근데 그 한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인생의 코너로 그를 이끌어가면서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까요? 왜 그를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에서 그가 어떤 지금 미승되는 것이 없어진 것이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독자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독자라면은요,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세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 백세쯤에 아들을 놓으면요, 손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은 흔히들 속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너무 좋지요. 신이 나지요. 근데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던 자가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결단을 했었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어딘가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기가 그 아끼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어떤 걸림돌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내놓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십니다. 때로 고통을 통해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제가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새벽 기도회 때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쉐어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스겔서가 뭐예요? 에스겔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들이 섬기지 못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다고 말씀해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를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 이전에, 그 회복을 시키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회복 당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기 때문에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징계받았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섬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세상도 그리고 우상도 섬겼어요. 더불어 섬겼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제일 아끼며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칩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왜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신다.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자꾸만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에레미야나 그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면은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옛날 같으면 완전히 일본한테 완전히 망해버리고 북한한테 완전히 망하고 두드러 맞아서 정말 망해버린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너희들이 붙잡혀 갈 것이니까 그 바벨론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망하게 될 거니까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서라도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반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고 죄졌을 때, 그리고 회복될 때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고난 받으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고난 받으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제 내가 돌아갈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내가 그 얼굴, 그 은혜를 구하고 내가 고난 받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벌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돌이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이라는 거 그 전에 징계가 있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주는 거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있고 잘못하지 않은데 애매히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근본적인 참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회복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를 졌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관계가 다시 하나님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아끼며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랑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분명 아꼈다는 거죠. 근데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제일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그 회복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흔히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드릴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요. 그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리고 받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수양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 수풀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가졌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함으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준비하는, 준비해 주신 것을 받는 그런 선물로만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 여러분 누굴까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고 번제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번제 제물로 돌아가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삭을 대신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번제 제물로 들어가셨습니다. 드리셨습니다. 이 번제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모든 제물을 성취하시고 그 제사를 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번제 제물,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낌없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매일같이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번제물로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며 오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